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앞부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의 아이디얼과 연결이 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 축복을 받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깊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전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긴장을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호수아서 가지고 설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부류가 있고요,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데 잔혹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라는 그 전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파헤치고 설명하는 그 설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 여호수아서를 설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너무나 또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강력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너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이 말씀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끔찍한 전쟁 스토리 중에 이 말씀 묵상이라는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는 그 말하고는 사뭇 다른 의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아니 온 세계에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침 뉴스에 제가 나오기 전에 보니까 또 두 분의 아까운 생명이 끊어진 리포트를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역병인데 이 역병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아이디어예요. 성경의 아이디어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제대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지를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주를 갔는데 애굽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주인 때는 바로의 애굽 사람들한테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 430년의 그 기간을 고통으로 지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래서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나라가 탄생하려고 하면은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지니 너희들은 내 말을 청종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를 번역하면 들으라이거든요. 히브리 말에 들으라는 그냥 단순한 듣는 그런 단어풀이가 아니고 나의 몸과 마음과 의지를 담아서 순종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애초에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 수 없다라는 대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온 열방에게 보여줘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저들이 겪은 아픔과 슬픔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하심, 은혜라는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그 후계자가 필요했는데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리더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그냥 한국 들어가고 중국 들어가고 러시아 들어가는 게 아니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것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빼앗아야 되고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의 터전을 가꾸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쉽지 않은 역사적인 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맞닿는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신명기의 프로그램에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이 충실한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여기에 나오는 네가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이 쉐마의 다른 버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를 관통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신명기와 비슷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가 하면 지금 8개를 쭉 다 적어봤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모두에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과 비슷한 행동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요. 모세도 12 정탐꾼을 보냈죠. 그것이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가서 발각이 되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숨어 지내는 곳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보호를 하는데 성벽 창문에 그 광주리에 내려가지고 탈출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당신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않느냐. 야훼가 진군하는 걸 우리가 옛날부터 들은 놀랍고 무서운 소식을 알고 있다. 당신들이 우리 성을 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고 싶지 않으니 나를 살려다오.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라합에게 구원의 그 증표를 달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탈출한 그 창문에 그 밧줄을 내리면서 거기에 붉은 줄로 표시를 하고 있거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집을 멸하지 않겠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예. 모세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발랐다는 거.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모세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진군을 하려고 하는데 강을 건너서 딱 보니까 앞에 천사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저 적군 편이냐?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을 벗었어요. 네가 발바닥을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모세의 리더십을 그대로 받아서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을 격파합니다. 그 아모리 지역에는 부족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에도 보면은 시혼과 옥이라는 아모리의 왕을 격파를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 번째 리더인 여호수아도 이렇게 아모리 왕을 격파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고별 연설, farewell speech라고 해요.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연설을 한 것처럼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고별 연설을 하는데 23장에 다 있어요. 24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언약을 되새깁니다. 언약은 율법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죠. 근데 그 장소가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을 그대로 뭐 좀 장소도 바뀌고 어떤 상황이 좀 바뀐다 뿐이지 그 생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앞장에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대1로 다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다 진멸한다.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풀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우리 크리스찬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을 하면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구체적인 것은 자녀를 죽여서 헛된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나쁜 풍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정복을 하긴 할 텐데 거기에 있는 문화를 답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복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이방의 모든 문화와 풍습을 토탈 디스트로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레위기 18장에도 이 가정이 여기는 일이 또 다른 스타일로 있어요. 어떤 또 나쁜 풍습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할 때 여기서는 애굽 땅의 풍속인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떠나기 전에 있었던 풍속도 버려야 돼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의 풍속도 버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의 풍속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 그 섹슈얼 액티비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정스러운 죄악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을 몰살시키는 것이 합당하냐? 이것은 좀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답변이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약속하셨어요. 명령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7장 2절을 제가 일부러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3절도 있는데 보면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이것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진멸하라 하시면 없잖아요. 존재가 없잖아요. 존재가 없는데 언약을 뭐 맺을 필요가 있어요. 말이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 다 없어지고 다 없어져버렸는데 그 밑에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멸했다고 하면서 혼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진멸이라는 이 말 자체는 어떤 과장법이지 않느냐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자체의 말씀이 우리의 논리적으로 보면 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 있어요. 여호수아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 이거 하나의 타운 이름입니다. 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 헤브론은 익숙한 이름이죠. 샤브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아. 이 두 타운을 진멸하라고 그래 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과 드빌이라는 이 단어가 10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나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는 갈렙이 이 땅을 접수를 하는데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레를 쫓아내고 쫓아냈다는 말은 진멸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데 그러나 좀 달라요. 쫓아냈다는 말은 다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그러니까 다 진멸했으면 없애야 되는데 두번 할 필요 없습니다. 두번 진멸할 필요가 없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서 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진멸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화평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먼저 분명히 저는 선언했다고 봐요. 이 드빌과 헤브론과 뭐 여러 나라는 가난 다섯 그 왕들도 다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멸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진멸하지 않는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보면은 기브온도 있고요. 기브아도 있고 보면은 이 가나안 안에 있는 그런 이민족들이 서바이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은 이제 종주국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왔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 영어로는 캠페인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캠페인을 할 때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멸했다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개신교들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은 광주 사람이 대구 사람 미워하게 돼요. 대구 사람이 광주 사람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광주 사람들이 시민연대를 꾸려가지고 광주에 있는 그 병원들에 남는 병상을 대구 사람들 환자를 다 모셔서 치료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화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서로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들 때에는 그 갈라진 것을 화해하는 그것이 신학적인 대주제예요.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소원되어 있고 멀어진 우리 아담의 후손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캠페인은 전쟁이고 싸움이고 다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이제 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의 그 여지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 중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은 굉장히 정적이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기를 들고 움직이는 그런 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이 두 개의 모순되는 그러한 그림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를 다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의 어떤 그 흐름을 따라서 간다면은 근데 그 율법이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 종교적으로 생각하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죄악이라고 한번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죄악, 협정문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려면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다. 필요한 율법이 있다. 그게 토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서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과 그 왕과 조약을 맺은 하나의 속국의 백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나라를 이야기할 때 보면 왕하고 율법하고 이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왕하고 율법하고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셉니까? 율법이 셉니까? 거의 다 왕이 세게 되어 있어요. 왕이 율법을 오버라이드 해요. 율법이 뭐 물론 없는 건 아닌데 다 좋은 그 어떤 규정은 다 있는데 왕이 그냥 악한 왕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걸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이 율법은 철저하게 왕보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 왕의 밑에는 뭐 대신들도 있고 왕의 밑에는 또 똑똑한 시인들인데 그 당시 시인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선지자들이 보통 시인들입니다. 지식인들. 그 사람들은 그럼 뭐냐? 율법이 있고 왕이나 대신들이나 이렇게 지식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율법의 수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면 계속해서 그러한 그 정신으로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명기서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좀 디테일한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서에 이런 말로 나올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자체를 읽는 이 성경 통독의 시간을 지나는데 이 율법 묵상과 우리의 통독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지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날 때 캐톨릭 전통에서는 지난 수요일 날을 제의 수요일로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전까지는 뭐 술 마시고 고기 많이 먹고 한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러나 그 본래의 의미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주위를,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나라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만하게 받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달려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전쟁통에 우리가 지금 이 방역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혼란 중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가 읽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복을 받음이란 다른 것이지 아니죠.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내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되 신실하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영어로 faithfulness.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은 지킨다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그 말을 우리 성경은 뭐 지키라 지키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영어나 라틴어 계통에서 왔대요. 이 성경적인 개념은 그냥 쉐마에 hear, listen to,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그 말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함이 포함된다면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의 클라이맥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클라이맥스라 하면은 우리는 클라이맥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잘 못 지켜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신실함의 표본이 되시겠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하심 사건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신실한 자의 반열에 들어와 있으므로 다시는 불신실한 자의 반열로 이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신명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외형적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주 동안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수백 수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뜻은 신학적으로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고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보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산 오천교 이전에 그 이단인 신천지. 신천지는 테스트를 100명 하면 80명이 다 걸려버려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중심으로, 쉐마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면 마칭해요, 마칭.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또 실패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저들은 결국은 신명기에 쉐마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대로 내 마음의 이슈, heart issue. You say to your heart.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materialism. 힘이 세지려고 하는 militarism.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self-righteousness.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신명기는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답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역병 때문에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혐오하는, 미워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이 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낙은혜를 박대하지 않는 이방을 멸시하지 않는 진정한 크리스찬인이